저는 최근에 감기로부터 회복되었고, 지금 약 복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파파뉴기니에서 37년간을 사역하면서 보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는 파파뉴기에서 여러 사역에 동참하였고, 이제 저희 모든 4명 가족은 지금 남우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상태가 좋지 않은 관계로 제 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제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지구 온난화도 아니고 세계적 금융위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테러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한 단어이고 바로 죄에 관한 것입니다. 그 죄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삽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의 지배하에서 살아야 했던 많은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린 아이였을 때그 누구도 우리에게 탐심 혹은 시기, 질투하도록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다른 아이들의 물건을 낚아채도록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또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소리 지르며 울라고 가르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진실을 왜곡하거나 거짓말하고 다투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경험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죄와 함께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 죄와 부딪혀야만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는 우리와 죄의 문제에 관해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을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함께 저와 읽으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하였습니다. 로마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아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쓰여진 서신임을 유념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죄로 인해 매일마다 힘겨워합니다. 맞습니다. 그 누구도 의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 유명한 달라이라마도 이 카테고리에 포함됩니다. 그 유명한 성인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걸까요? 바로 모든 크리스천에게 본래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스스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우리 삶에서 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의 문제를 절대 우리 스스로 핸들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을 들어보고 당신의 삶도 함께 돌아보세요. 로마서 7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이 기절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기절이긴 합니다. 포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일한 제가 15절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나는 그가 그 자신도 정말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속으로는 올바른 일을 해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내가 내 육신 안에 아무것도 올바른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올바른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19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되지 않고 악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오직 저와 바울만의 문제일까요? 21절은 말합니다. 나 스스로는 늘 올바른 일을 원하나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일을 해버리는 것이 그것이 현실입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고 저는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이것이 바로 저 자신이 생각하는 바라고 느끼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마서는 성도들을 향해 쓰여졌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들을 말할 때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성도들, 믿는 자들을 향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과 저, 여러분과 저 모두가 죄에 대해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어서 24절에서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이 자신에 대해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나 공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지금 제가 여러분께 이 세상에 존재했던 크리스천 중 최고 3인을 꼽아보기를 부탁드린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바울을 그 무리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그는 정말이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신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바울이 자신의 죄로 인해 힘겨워했습니다. 그도 여러분과 저와 같은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의 삶과 그리고 제 사역에서 그리고 또 제가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 죄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또 해결할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도 그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혹은 또 누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 상태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것인가 라고 폴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한 바에 대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25절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에서 죄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그분만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시고 그는 그의 아들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 전체를 들어 완전히 그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며 우리 안에서 그의 생명이 사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때에만 죄를 물리치는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0대 50으로 그의 반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삶 모두를 드렸습니다. 100% 모두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는 100%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100%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만약에 99%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1%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1%를 우리 안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천국으로 그러한 태도는 우리가 천국에 닿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백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삶이 아니고 이제는 더 그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는 반드시 그에게 완벽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반드시 내 전심을 들여 그를 예배해야 합니다. 100년 전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 위대한 믿는 자였습니다. 오 하나님, 제 소망은 저를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제 스스로의 힘만으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제게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제 능력밖의 일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을 조금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의롭게 살 수 있는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모든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실패하고 맙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일이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서 있기 위해서는 모든 힘이 하나님에게서만 와야 합니다. 크리스천 삶의 최고의 롤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십니다.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찾아보실 필요는 없지만 함께 읽으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19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50절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아멘.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무엇이든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하라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말들은 내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롤모델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하나님 그 자신께서 이 땅의 모든 예수님의 사역에서 그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며 이끄시고 계심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일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만약 잘 이해하지 못하시겠다면 이걸 다시 들어보시, 이 말씀을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이는 누가 주관자이신지에 대해 한 점의 의심도 없게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랜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제 안에 정말로 그 말씀의 뜻을 알기 시작한 지는 5년 전이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고 지도하십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4장이 아버지에게 받은 예수님의 임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5장은 예수님에게서 받은 우리의 임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롭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신 뒤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없이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롤모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 안에 거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우리가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분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 없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자 했을 경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크리스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항복, 완벽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따라서 교회가 따라야 할 롤모델, 그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 자신의 일을 하셨던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무를 동안에는 우리 안에 거하며 그의 일을 행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롤모델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힘으로 애를 쓰지만 그 힘으로는 저희가 올바른 크리스천 삶을 살 수 없고 따라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 신자들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스스로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행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그를 신뢰하기 원하십니다. 복음서들에 나타난 사도 베드로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했었고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였습니다. 또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스스로의 지혜와 힘에 기대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하신 대로 살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때때로는 성공을 거두기도 했지만 많은 실패 끝에 무엇을 해야지 갈피도 못 잡게 되었고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분야인 고기를 낚는 업으로 돌아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애쓰고 또 애썼지만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최선을 다해 좋은 크리스천이 되고자 애썼습니다. 하지만 많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눈으로 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낙심하여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아멘 라고 고백할 정도로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아직 사도행전 2장에서의 성령 강림하심을 경험하기 이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해변가에서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모인 상태에서 베드로에게 세 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세 번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인 오순절에 우리는 전혀 다른 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전에는 그의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성령 강림하심을 입은 뒤에 그는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기 원하셨던 일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하기 원하시는 그 어떤 것이든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도록 그 분을 받아들인 베드로는 항상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은 100%를 드리지 못하고 그저 어중간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모든 것을 드려 예수님께 늘 따르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지만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 자신이 스스로의 삶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과 명철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이 그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문제점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명철을 기대고 의지해서 상황들을 풀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해답이 있다고 믿지만 우리는 절대 우리 삶에서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은 죄를 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는 그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모습과 같아져야 합니다. 그는 성령의 힘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께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가지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기꺼이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에 의해 주관되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도록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 여러분께서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면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곧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한 가지를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이 자리에 모인 홉처치 멤버들이 우리가 변화를 깨할 때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그가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릴 때, 순종할 때 그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저는 정말 능병가가 아니고 언병만에 능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할지라도 당신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가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다른 그 무엇보다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계신가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드렸으며 헌신된 사람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우리 답변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반드시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하십니다. 우리 답변은 여러분의 답변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100%를 원하고 있을 때 왜 너는 나에게 85%만 주려고 하느냐? 크리스천의 삶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운 것과 동일합니다. 처음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때는 아주 힘들고 마치 못할 것 같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자전거 타는 법을 도움을 통해서 배우게 되듯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가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100%를 조건 없이 온전히 내어드리도록 명심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롤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는 100%를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로 오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